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군 수송기 한 대가 29일 일본 서부 해상에 추락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일본 해상보안청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해상보안청은 8명의 탑승자 중 한 명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요코타 공군기지에 배치돼 주일 미 공군이 사용하던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 수송기는 이륙한 지 현지 시각 오후 2시 40분쯤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 수송기가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미군기지에서 이륙해 오키나와현 가데나 공군기지로 향하던 중이었으며 가고시마현 야쿠섬에서 동쪽으로 약 1km 지점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기정과 항공기를 동원해 수송기가 사라진 지점 일대를 수색한 결과 오스프리 수송기의 잔해로 보이는 다수의 파편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고시마현 당국이 전한 현지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추락 당시 이 수송기의 좌측 엔진에 불이 붙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락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파악 중이라면서 최우선 과제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의 국경 검문소를 최근 잇따라 폐쇄해온 핀란드가 마지막 검문소 한 곳을 3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닫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핀란드는 러시아와의 국경 검문소 8곳 중 최북단에 위치한 라자 주세피 검문소를 제외한 모든 곳을 지난 24일 0시부터 폐쇄했습니다. 핀란드 국경수비대에 따르면 예멘과 아프가니스탄, 케냐와 모로코, 파키스탄, 소말리아, 시리아 등으로부터 망명을 신청한 난민 약 900명이 11월 한 달 새 러시아를 통해 핀란드로 입국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하루 평균 1명 미만이던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자국 내 난민 유입은 러시아의 공작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핀란드 정부의 이 같은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일시 휴전이 6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28일 다섯 번째 인질 수감자 맞교환을 진행했습니다. 일시 휴전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하마스는 억류 중이던 이스라엘 여성 10명과 태국인 2명 등 12명을 석방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제하는 요르단강 서안지구 내 이스라엘 점령지에 있는 오퍼교도소와 예루살렘의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팔레스타인 주민 30명을 석방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앞서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인질 10명을 석방할 시 휴전을 하루 연장하고 석방 인질 수의 3배에 달하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풀어주겠다고 제안한 데 따른 겁니다. 이로써 지난 24일 시작된 일시 휴전 이후 하마스로부터 풀려난 인질은 81명, 이스라엘이 풀어준 수감자는 18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지난달 납치한 인질이 약 240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28일 가자지구 민간인들을 돕기 위한 의약품과 식량 등 UN의 인도주의 지원 물품이 공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 정부가 약 2만 5천 킬로그램의 인도주의 물품을 이집트 내 인도주의 지원용 물류 중심지까지 항공기로 실어 날랐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 공수가 앞으로 수일에 걸쳐 진행될 총 3회의 물품 전달 중 첫 번째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재를 통해 지난달 21일부터 역내 파트너와 국제기구들과 협력해 인도적 지원 확대 노력을 이어왔으며 2,000대가 넘는 트럭이 식량과 물, 의료품, 피난용 물자, 연료 등을 전달했다고 설리번 보좌관은 밝혔습니다. 한편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필수 의약품과 방한용 의복, 식량 등이 포함된 이들 물품이 미 국제개발처의 요청에 따라 공군 글로브 마스터 수송기로 이집트 알라리시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인도 북부 터널 공사 현장 붕괴로 고립됐던 노동자 41명이 28일 전원 구조됐습니다. AP통신은 사고 발생 16일 만인 이날 구조된 노동자들이 멍한 표정으로 미소를 띤 채 터널 밖으로 나왔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목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해 조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를 규탄하며 이를 면밀히 평가하고 러시아와의 협력 진전 상황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비무장지대 내 최전방 감시초소에 병력과 장비를 다시 투입한 데 대해 긴장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정찰위성은 태생적 한계 때문에 고화질의 사진을 찍을 수 없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강한 찬바람에 기온이 더 떨어졌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6도, 최고는 영하 14도에서 영상 4도 사이입니다. 모든 지역이 대체로 맑겠고 동쪽으로는 대부분 지역으로 서쪽은 황해도와 평안 남도 쪽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와 서해 앞바다 물결은 모두 0.5에서 2m로 예보돼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백악관과 펜타곤 등 미국의 주요 시설을 촬영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위성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동맹과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를 면밀히 평가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협력 진전 상황도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재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정찰 위성을 이용해 백악관 등을 촬영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우리가 그러한 주장을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지만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이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28일 BOE의 관련 이메일 질의에 이같이 말하면서 북한의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뻔뻔스럽게 위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영내와 그 너머의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외교의 문은 닫히지 않았지만 북한은 도발적인 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대신 관여를 선택해야 한다며 우리는 특히 북한이 군사적 위험을 관리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에 복귀할 것을 독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그렇듯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다고 왓슨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시각 27일 오후 11시 35분 53초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와 뉴포트 뉴스 조선소 비행장 지역을 촬영한 자료와 27일 오후 11시 36분 25초 백악관, 펜타곤 등을 촬영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이보다 앞선 지난 21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했으며 이후 위성이 정상적으로 정찰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만리경 1호가 촬영한 위성 사진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BOE의 이메일 질의에 미국 국가안보팀이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면밀히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우주 관련 기술에 대한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의 진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미국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영내와 그 너머의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우주 발사에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기술도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우주 프로그램 개발은 영내와 세계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며 우리는 모든 나라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국무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논평 요청에 추가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면서도 온라인에 펜타곤과 백악관의 사진 자료가 많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have anything further to provide. I will say that there are plenty of images of the Pentagon and the White House.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의 주장에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펜타곤과 백악관을 촬영한 위성 사진은 구글 어스 등 무료 위성 사진 관련 서비스를 통해 쉽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플래닛랩스 등 일일 단위 위성 사진 서비스는 하루 1회에서 2회 지구 전역을 촬영한 위성 사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북한의 위성 발사가 성공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즉답 대신 우리는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가 진행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So we are aware that the DPRK's launch of a space launch vehicle did you know was
그러면서 그것이 궤도에 진입했다는 것과 탄도미사일 기술이 이용됐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의 정찰 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것이 위성 발사 성공을 의미하느냐는 기자의 추가 질문에는 발사의 성공을 정의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다면서도 무엇인가가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선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궤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ll leave it to others to define successful launch. Your question was, did it go into orbit? And so again,
라이더 대변인은 따라서 이번 발사의 특성이 무엇이고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북한이 결정할 문제라며 나는 그것이 궤도에 진입했다는 것 외에는 덧붙일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인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영내 파트너 동맹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이를 계속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라이더 대변인은 북한이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파괴했던 최전방 감시 초소 GP에 다시 병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이는 분명 우리가 계속 면밀히 주시하는 사안이라면서도 북한의 무기 재배치와 관련해선 당장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It's obviously something that we're continuing to monitor closely. I don't have any specific information to provide right now on, you know.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싶은 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이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란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한 사실을 상기하며 오스틴 장관은 서울에서 지난 70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온 미한 동맹이 굳건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함재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파괴됐던 비무장지대 내 최전방 감시초소에 병력과 장비를 다시 투입한 것과 관련해 영내 긴장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북 경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국무부 대변인은 28일 북한의 GP 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 서면 질의에 북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수사와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위는 영내 긴장을 부채질하고 있다면서 특히 우리는 북한이 군사적 위험을 관리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언제나 그렇듯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한국은 다수의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 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사실상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 GP에 병력과 중화기 등 장비를 다시 투입했습니다. 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내 근무자들도 권총을 착용하는 등 JSA 비무장화도 폐기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은 2018년 9.19 군사합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해왔다며 최근 북한의 일련의 행위는 9.19 군사합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되 침착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경계를 철저히 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며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항상 좋은 일이라며 안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전투 준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so I think extra vigilance and staying calm and trying to work out a solution is always a good thing.
서먼 전 사령관은 한국이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선 북한의 그동안의 행위를 생각하면 한국의 조치에 동의한다며 북한은 남북 군사합의에 진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In this case, given what North Korea has done, I agree with South Korea. I mean, it appears North Korea is not serious about the agreement.
서먼 전 사령관은 북한은 그동안 계속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는 등 지속적으로 군사 합의를 위반해 왔다면서 GP 복원과 중화기 재배치는 북한이 한반도 평화 유지에 진지하지 않다는 또 하나의 방증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재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체결한 상태일 뿐 평화협정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장한 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으면 언제든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경계와 준비태세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You know, we've got armistice up there. We've got a ceasefire. We don't have a peace treaty. So anytime you got armed, military armed units and formations.
전문가들은 한국의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는 필요한 조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의 제프리 호낭 선임 연구원은 사실 북한의 반복적인 군사합의 위반을 고려하면 한국의 부분적 효력 정지는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응이었다며 이것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군사합의가 긴장을 완화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북한의 반복적인 위반에도 한국이 맹목적으로 군사합의를 고집한다면 오히려 한국의 안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무장지대 내 한국의 정찰활동 재개는 이해할 만한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한국담당 부국장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28일 VOI 전화통화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는 여러 면에 있어서 불공평한 합의였지만 남북 간 군사충돌 위험 완화라는 목적이 있었다며 하지만 북한이 반복적으로 이를 위반하면서 불행히도 효력을 상실한 합의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다시 9.19 군사합의 이전인 2018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되겠지만 이는 지난해 미한 양자간 대규모 군사훈련 재개와 일본과의 3자훈련뿐 아니라 이제 비무장지대와 인근 부대들이 훈련을 재개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정찰을 재개해 북한의 잠재적 군사력 증강을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은 미한 동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n many ways it was kind of a mismatched agreement, but it had a purpose, but when North Korea violated it repeatedly, it really was a
일각에서는 한국의 군사비 일부 조항 효력 정지가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한반도 긴장을 다시 고조시킨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북한 정권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군사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했을 뿐 아니라 11개의 유엔 결의를 위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랜드 연구소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과 대치한 상황에서는 어떤 군사행동도 전쟁의 위험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데도 대응하지 않는 것 또한 북한이 군사력을 향상시키고 더욱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쟁 발발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이 발사한 정찰 위성은 태생적 한계 때문에 고화질의 사진을 찍을 수 없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백악관 등 주요 시설 촬영 주장은 군사적 의미가 전혀 없는 정치적 선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주 전문가들은 북한이 연일 주장하는 것처럼 만리경 1호가 실제 우주 궤도에서 영상과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지상과 송수신하는 데 성공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 물리학 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는 2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위성은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궤도에 안착했다며 미국과 한국의 주요 시설을 촬영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It's quite possible that it does. We don't know whether they've done that or not, but there's no reason.
또한 북한은 분명 이러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광학 장비도 갖추고 있으며 위성이 북한 상공을 지날 때 촬영해둔 사진을 지상으로 재송신할 수 있는 능력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성의 작동 여부와 지상과의 통신 여부는 아직 확증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촬영했다고 주장하는 장소와 당시 위성의 궤도가 일치하는 점으로 미뤄볼 때 북한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자신들의 주장을 검증할 수 있는 증거, 즉 위성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데는 군사적 또는 기술적 이유 등이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The US doesn't generally release photos from its military spy satellites either. So you know,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군사 기밀을 이유로 군사 정찰 위성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북한도 이 같은 고려를 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위성 사진의 품질 등 역량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 공개하지 않고 선전 목적으로 통제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북한이 어느 시점에는 자신들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공개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지만 계속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그리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과 28일 새벽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로부터 25일부터 28일까지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 2호 운용 준비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28일 보도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27일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와 뉴포트 뉴스 조선소 비행장 지역을 촬영한 자료와 백악관 및 미 국방부 건물 펜타곤 등을 촬영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또 지난 21일 밤 첫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해 궤도에 올려놓은 뒤 한반도는 물론 미국령 괌과 하와이 등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기지를 촬영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만리경 1호가 촬영한 위성사진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주장대로 위성이 정상 작동하고 임무를 수행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것이 곧 정찰 위성으로서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 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결국 성공 여부는 만리경 1호가 촬영한 위성사진의 해상도가 어느 정도냐에 달려있다며 북한의 만리경 1호는 고품질의 위성사진을 확보하기 어려운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Based on what, you know, kind of the general perception of their general level of technology and based on
일반적 기술 수준과 발사체의 성능을 고려할 때 위성의 크기가 위성사진의 해상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만리경 1호는 크기가 작은 소형 위성으로 제작돼 해상도가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성이 미국이나 한국의 위성과 비교해 훨씬 작은 만큼 고화질 위성사진 촬영을 위한 큰 광학장비나 센서를 탑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ST 애널리틱스 박사도 만리경 1호를 미국의 대형 광학정찰 위성인 키홀과 비교하면서 작은 위성으로는 최고 수준의 정찰 능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You know, we know that the size of the satellite must have been quite small. And due to technology and physics,
일반적으로 대형 위성은 고해상도의 카메라를 탑재해 더 선명한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고 고성능의 통신장비 탑재가 가능해 더 많은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버스 크기 정도인 미국의 키홀 위성은 지구를 정찰하기에 훌륭하지만 키홀 위성의 한 연결 부위 정도로 작은 만리경 1호로는 그 정도 고화질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나선 맥도웰 박사도 북한이 위성 발사를 계획했을 때 기대한 정찰 능력은 미국과 한국의 군사 활동과 자산 배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1m 미만의 해상도를 갖춘 서브미터급 위성이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북한의 정찰 위성은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he current generation of North Korean spy satellites probably can't go to that level of
그러면서 만리경 1호는 최고 수준의 미군 정찰 위성이 아닌 미국의 상업용 위성사진 업체들과의 비교가 더 타당할 것이며 북한 내부 소식을 보도하는 언론사들이 인용하는 위성사진 화질 수준 정도와 비슷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측면에서 만리경 1호의 군사적 효용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진단하면서 현 단계에서 북한의 정찰 위성이 제기하는 군사적 위협도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You can identify large concentrations of troops or aircraft or ships. You know, that kind of information.
반벤디펜 전 부차관보는 북한은 이 위성으로 대규모 병력이나 전투기 또는 전함의 집결 정도를 식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런 정보들은 분명 가치가 있지만 개별 항공기와 개별 미사일의 구체적인 특성을 수집할 수 있는 정도의 정밀한 정보는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 정보로는 군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많은 제약이 있을 것이라면서 만리경 1호가 제공하는 역량은 북한에게 없는 것보다 나은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백악관과 미 국방부를 촬영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장소들은 당장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손쉽게 고화질의 위성사진을 얻을 수 있는 상당히 공개된 장소들이고 별다른 외부 움직임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으며 미국 정부와 언론들이 북한 내부를 위성으로 들여다보는 데 반발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정치적 선전에 가깝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정찰위성 발사가 단기적으로 군사적 효용성이 낮지만 장기적으로는 군사적 가치가 더 커질 것이라면서 미래의 위협까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우주에서 찍은 어떤 이미지라도 군사적 유용성을 가질 수 있으며 정보 측면에서도 효용성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 단지 북한에게는 이를 다룰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any image from space is going to have military utility.
또한 정찰 위성은 많이 확보하고 범위가 중첩될수록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향후 추가 정찰 위성 발사를 공언한 만큼 이번 발사를 통해 진전으로 가는 열쇠를 찾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관점에서 북한의 만리경 1호 발사는 단지 정치적 선전에 그치지 않으며 앞으로 실질적인 군사적 유용성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커스 실러 박사도 이번 정찰 위성이 실제 군사 정찰 활동에 사용하기에는 유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외 북한이 원하는 활동을 하기에는 충분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is is very useful if you want to use it for espionage or for
실러 박사는 특히 북한이 외부의 큰 조력 없이 자체적으로 위성 개발에 성공했을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이는 북한에게 상당한 성과이며 성공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금껏 북한이 발사했던 광명성 위성들이 선전 및 과시용이라면 이번 만리경 위성은 앞으로 김정은에게 실제 독립적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공언한 대로 향후 추가적인 정찰 위성 발사가 계속 이어진다면 정치적 선전이 아닌 실제 우려 사안이 될 것이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를 너무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이 사실상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최전방 감시초소를 복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반도가 긴장고조의 시기로 돌아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한국이 맞대응보다는 다른 더 나은 방안을 찾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최근 미한 국방장관이 미군 조기경보위성의 정보 공유에 합의한 것은 한반도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로버트 에이브럼스 장군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님,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최근 발사한 군사 정찰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다만 북한이 만리경 1호로 한반도와 하와이, 괌까지 촬영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했는데요. 북한이 공중 감시 능력을 갖추게 되면 한반도 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또 미 간의 대북 군사 전략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Well, I think everyone should understand that there is quite a bit of significance about this successful launch. If it was successful, and I believe it was.
이번 발사 성공에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지구 저궤도에 물체를 진입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것은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사용될 수 있는 동일한 기술이죠. 이것은 북한이 이전에 보여주지 않았던 능력을 보여준 것이며 북한의 위협을 실제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은 이번 발사 이전에도 위성 사진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우방인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위성 사진을 입수할 수 있었을 것이고 공개된 자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자체적인 정찰위성을 통해 한국군, 주한미군과 관련된 특정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그들만의 정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앞으로 미한동맹은 북한의 정찰위성이 관측하지 못하도록 주요 군사자산을 위장하고 보호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님, 한국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에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에 대해 북한의 지속적인 합의 위반에 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으로 본다고 밝혔죠. 군사 합의 일부 정지가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동의하십니까?
I think it's inappropriate for U.S. officials or former U.S. officials to comment on a North-South Korean
미국 관리나 전직 미국 관리가 남북 간의 주권적 합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17년에서 2018년처럼 긴장이 고조된 시기로 돌아간 것 같아 유감입니다. 당시 남북 간에는 신뢰나 믿음이 없었고 접경 지역에서는 긴장이 고조되고 서로를 비난하는 공개 성명이 쏟아졌습니다. 안정적인 안보 상황에는 도움이 되지 않죠. 하지만 모든 위반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은 현재까지 굳건히 유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긴장 국면으로 돌아간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9.19 군사 합의로 한국군의 접경 지역 감시 정찰이 제한되지 않았습니까?
I mean that's a matter of fact. That's a matter of public record that one of the components of the comprehensive military agreement from September of 2018.
그것은 사실입니다. 2018년 9월 체결된 남북 군사 합의가 완충 구역을 추가로 설정해서 양측이 정찰기와 일반 항공기, 전투기를 비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이미 공개된 사실이죠. 동부 지역은 군사 분계선 MDL로부터 40km, 서부 지역은 20km까지 항공기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공중 정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비행 금지 조항이 북한에 불공정한 이득을 줬다고 평가합니다. 또 이 조항에 대한 대부분의 부담은 한국이 져야 했다고 하죠. 미국은 9.19 군사 합의 서명국이 아니었지만 관련 규정을 준수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제 과거의 일입니다. 지난 며칠간 양측이 이미 결정을 내렸죠. 우리는 이제 한반도의 안정적인 안보 상황을 위해 좀 더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미래지향적으로 향후 대응을 살펴보죠.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파괴했던 비무장지대 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 GP에 병력과 장비를 다시 투입하고 감시소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접경 지역에서 북한의 군사 활동 강화에 대해 미국과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orces that are in Korea as part of the alliance. I'm confident that they are keeping a very close watch on
한국군과 주한미군 모두 항상 그래왔듯이 북한의 활동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안정적인 상황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선택지가 한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과거에 파괴한 감시초소 중 일부를 복원한다고 해서 한국도 감시초소를 복원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군사당국에 맡겨야 하겠지만 안정적 상황을 위한 더 나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I'll give you one possible example is to use instead of establishing a checkpoint per se
예를 들어 지상에 감시초소를 짓기보다는 고정식 무인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비무장지대 안에 여러 광학장비들을 갖춘 풍선을 둘 수도 있습니다. 이 광학장비들은 지상의 감시초소보다도 훨씬 더 나은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선택지는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군이 북한의 행동에 맞대응하려고 하지 않길 바랍니다. 한국군은 주도성을 보이고 3보, 4보, 5보 앞을 내다볼 역량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9.19 공동성명 파기를 선언한 뒤 파기 책임을 한국에 돌렸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수백 차례 연합훈련을 하면서 9.19 공동성명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죠. 북한이 한국 탓을 하는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You know, truthfully, and one of your previous guests, Mr. Seiler, Sid Seiler, who I have the utmost respect for today, made an excellent point this morning.
최근 BOA가 인터뷰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매우 존경하는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 분석관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훌륭한 지적을 했습니다. 북한은 9.19 군사 합의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한국의 합의 위반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왔다고요. 베트남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실패로 돌아간 직후인 2019년 2월 말, 3월 초를 돌이켜봅니다. 정상회담 바로 다음 날 저는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사 사령관으로서 첫 번째 전국급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물론 북한은 즉시 우리가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불만을 나타냈죠. 9.19 군사합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양측의 기대가 달랐던 것도 어려웠던 점이라고 봅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해 맞춤형 억제 전략을 10년 만에 개정했습니다. 이 새로운 전략은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강화할까요?
First, I'd say it's long, long overdue. We should not wait 10 years for updating key alliance documents.
우선 너무 늦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핵심 동맹 문서를 개정하는데 10년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번 전략은 국제사회와 한반도의 안보 상황의 변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의 위협도 증대됐지만 한국군과 미군, 미한 연합군의 역량도 강화됐습니다. 이러한 역량 강화는 맞춤형 억제 전략의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죠. 저는 이 전략과 관련해 일반 한국 국민들이 주변의 지상이나 공중에서 어떤 특별한 변화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춤형 억제 전략은 실질적으로 미한 양국군의 전술적 계획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미한 국방장관들은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의 정보공유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한국의 방어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킵니까?
This, in my opinion, is one of the biggest accomplishments of the two countries in the last five years because it signals an intent.
이번 합의는 지난 5년간 미한 양국이 이룬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양국이 진정한 기술적 상호 운용성을 위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을 연결해 조기 경보 체계를 공유함으로써 미군과 한국군이 동일한 위험 인식을 유지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도 매우 긴밀히 공조했지만 미군과 한국군 장병들은 나란히 앉아 각자의 화면을 보며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진정한 기술적 상호 운용성을 갖추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조기 경보의 속도가 빨라지고 교전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의 속도가 빨라져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와 한국 국민을 방어하는 우리의 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것은 양국의 주요 성과입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에 최대 38기의 SM-6 미사일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에 배치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 한국은 SM-2를 사용했죠.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군사 전략적 이익은 무엇일까요?
The SM-6 is leap ahead, a huge leap ahead in terms of capability for the ROK fleet.
한국군 함대의 능력이 엄청나게 도약할 것입니다. 탄도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사거리가 크게 늘어나고 순항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됩니다. SM-6를 대함 순항미사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함정에서 발사되는 미사일 중 유일하게 극초음속 비행체를 격추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지스 구축함에 SM-6가 탑재되면 전력이 상당히 증강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방어 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량이 될 것입니다.
유엔군 사령관도 지내셨는데요. 한국과 17개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이 14일 제1회 한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를 열고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 행위나 무력 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발표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I applaud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for hosting the meeting with those representatives from the 16 member nations. This is something that
이번 회의를 주최한 한국 국방부 장관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전에도 보도된 부분이지만 아시다시피 몇 년 전부터 주한 미군 사령관이 매달 각 회원국 대사들과 만나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정전 협정 준수와 유사시 대처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성명은 한국 방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공개적으로 크고 분명하게 표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1950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 들어본 적 없는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름에 응답했던 바로 그 나라들입니다. 그들은 한국에 갔고 그곳을 자랑스럽게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은 여전히 한국의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태도가 유엔사와의 협력에 있어 얼마나 중요할까요? 전임 문재인 정부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은 한국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는 유엔사령부의 기능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길 원했다고 말했는데요.
Well, it's very important. And as you know, as you stated in your introduction, I was the UNC CFC USFK commander from 2018 to 2021 with the pre-ROK administration. And, those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전 한국 정부 당시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사 사령관을 지냈습니다. 퇴역한 한국 장군들의 발언은 모두 사실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유엔사의 권위와 역할, 책임을 약화시키려는 공동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현 한국 정부는 정전협정이 명시된 유엔사의 임무와 책임, 권한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유엔사 회원국 국방대표 또는 대사가 참석해 공개적인 성명을 발표할 수 있었던 것은 유엔사의 중요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정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스튜어트 메이어 전 유엔사 부사령관을 인터뷰했는데요. 메이어 전 부사령관은 전임 한국 정부와 유엔사 간 긴장이 야기된 지점은 비무장지대 등에서 실질적인 주권적 통제와 관련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갈등 요소는 무엇이었다고 보십니까?
It would be difficult for me to pinpoint one thing that was the source of conflict and friction.
제가 갈등과 마찰의 원인 한 가지를 정확히 지적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2018년 11월에 한국에 부임한 직후부터 모든 것이 긴장과 갈등의 원천인 것 같았습니다. 매우 어려운 논의들이 진행됐고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매우 어려웠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고 순조로운 일은 없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으로부터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9.19 군사합의 정지, 미한동맹과 유엔사 발전 방안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과 중국, 일본이 3국 정상회의 준비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자국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주권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각국의 역량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8일 VOA의 관련 이메일 질의에 중국과의 3국 협력의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일본과 한국에 문의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우리의 파트너, 동맹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국무부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중국, 일본 외교장관은 26일 한국 부산에서 약 4년 만에 3국 외교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다음 단계인 3국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한다는 공감대를 다시 확인하고 차기 정상회의 준비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한국 안팎의 권위자 모임인 북한인권 현인그룹 멤버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며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등 문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가 대북 정책의 본질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태효 한국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한 인권은 한국 정부 대북 정책의 본질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29일 서울에서 열린 북한 인권 현인 그룹과 디지털 자유화 심포지엄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우리의 대북 정책은 북한 인권을 생각하는 대북 정책이 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외교의 핵심 의제에도 북한 인권 문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참혹한 인권 현실을 잘 알리고 국제 공조를 결속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순방 외교, 어떠한 다른 나라와의 외교, 그리고 남북 대화도 그 인권 문제를 핵심적인 의제로 포함시키는 외교가 돼야 될 것입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북한 당국의 강력한 통제로 외부 정보가 차단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 당국은 최근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등을 제정해 주민 사상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있지만 자유에 대한 열망은 억누를수록 강해지는 법이라며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국제사회가 함께 창의적 대안을 강구해갈 때 삼엄한 감시 아래서도 북한 주민들은 자유를 향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 등 한류 문화에 익숙한 북한의 MZ세대인 일명 장마당 세대 사이에서 외부 정보 유입의 효과는 더욱 강력할 것입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북한인권현인그룹 멤버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면서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COI 보고서가 나온 지 10년이 됐지만 북한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문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유감이라며 국제법 원칙에 따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 국제사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겪었고 국제사회의 법 준수 의지가 약화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변했다면서도 김 위원장의 ICC 회부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의지에 달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challenge is to overcome potential vetoes of the powers that are presently.
커비 전 위원장은 문제는 안보리내 거부권을 행사하는 국가들을 극복하는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과거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안보리 제재 결의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향후 이들 국가들이 북한으로 인한 핵 안전 우려와 대규모 탈북 사태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그런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14년 2월 발표된 COI 보고서는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어 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북한 내 반인도 범죄 위반자들이 형사 책임을 져야 하고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거나 유엔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송상현 전 ICC 소장은 유엔 안보리나 한국이 북한 당국을 ICC에 제소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선 어렵다면서 만약 북한에 의한 참혹한 일이 발생한다면 김정은에 대해 ICC 차원의 체포영장을 발부할 방법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마루즈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인권 현인그룹이 지난 수년 동안 동력을 잃었다가 활동이 재개됐다고 기대감을 표시하면서 북한인권 문제는 국제연대로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루스만 전 보고관은 한국은 아시아를 선도할 만한 나라라며 아시아 차원의 국제인권회의를 주최해 북한 지도부를 압박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It has to be an Asia-wide solidarity movement. And therefore, I think it's time now to look at the North Korean issue.
다루스만 전 보고관은 북한 인권 문제는 아시아 차원의 연대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며 남북한 간 국제적 갈등이라기보다 더 넓은 시야에서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출신인 한국 집권여당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한국과 미국, 일본이 국권포로나 남북연락사무소 파괴 등과 관련해 북한의 배상을 받기 위한 법적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며 북한 자산을 찾아내 압류하고 북한 해외 대사관이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을 중단시키고 부동산 압류를 위한 법적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북한인권현인그룹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북한 인권 유린에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질 것,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실질적 책임을 물을 것, 유엔 기구가 중국 내 탈북 난민들에게 난민 캠프를 제공할 것,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ICC에 제소할 것 등 8개 권고사항도 발표했습니다. 북한인권현인그룹은 이정훈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장이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로 있었던 2016년 주도에 만든 협의체로 북한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 안팎의 권위자들로 구성됐습니다. 북한인권현인그룹은 문재인 정권 출범과 맞물려 2017년 이후 활동을 사실상 중단했으나 이번 심포지엄을 기점으로 활동을 본격 재개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요일별 주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세계 소식 전하는 지구촌 오늘, 오늘의 미국 소식을 알아보는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역사의 변화와 흐름을 짚어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가 매일 이어지고요.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너무 예뻐요. 이거 한 번도 안 썼어요.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한국 서울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우 서울의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네, 저는 지금 팔기 위해 내놓은 집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지금 미국의 산업과 경제를 실생활 현장에서 확인하는 생활 속 경제를 방송하고요.
이걸 배우면서부터 확 달라졌어요. 내가 그 어떤 각도에서 어떤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찾아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 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중파 1188kHz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의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북극에서 내려오는 찬바람에 기온이 더 떨어졌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는 영하 14도에서 영상 4도 사이입니다. 모든 지역이 대체로 맑겠고 동쪽은 대부분 지역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서쪽은 황해도와 평안남도 쪽에 바람이 불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와 기온입니다. 평안남북도 맞습니다. 평남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영하 9도, 낮 최고 영하 2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10도, 낮 최고 영하 1도입니다. 황해남북도 용현과 해주 지역에 구름 많이 끼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저녁에 바람 강하게 붑니다. 개성의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최고 0도. 사리원은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최고 영하 2도입니다. 자강도 중강지역은 종일 흐리고 강계와 희천은 차차 맑아집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17도, 낮 최고 영상 7도입니다. 강계 아침 최저 영하 15도, 낮 최고 영하 6도입니다. 강원도 맑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 영상 4도. 평강 아침 최저 영하 11도, 낮 최고 영하 2도입니다. 함경남북도 맑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9도, 낮 최고 3도. 청진은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최고 0도입니다. 양강도 풍산 지역은 맑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붑니다. 해산과 삼지연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해산의 아침 최저 영하 19도, 낮 최고 영하 9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25도, 낮 최고 영하 14도입니다. 동해상은 앞바다 쪽은 맑겠지만 먼바다는 구름 많고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2m, 오전에 물결이 높겠고 먼바다는 오전에 5m까지 일겠습니다. 서해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2m, 먼바다 2.5m로 역시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서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주파수를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군 수송기 한 대가 29일 일본 서부 해상에 추락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일본 해상보안청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해상보안청은 8명의 탑승자 중 한 명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주일 미 공군이 사용하던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 수송기는 현지 시각 오후 2시 40분쯤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 수송기가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미군기지에서 이륙해 오키나와현 가데나 공군기지로 향하던 중이었고 가고시마현 야쿠섬에서 동쪽으로 약 1km 지점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비정과 항공기를 동원해 수송기가 사라진 지점 일대를 수색한 결과 오스프리 수송기의 잔해로 보이는 다수의 파편이 바다 위에 떠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고시마현 당국이 전한 현지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추락 당시 수송기의 좌측 엔진에 불이 붙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락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파악 중이라며 최우선의 과제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의 국경 검문소를 최근 잇따라 폐쇄해온 핀란드가 마지막 검문소 한 곳을 3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닫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핀란드는 러시아와의 국경 검문소 8곳 중 최북단에 위치한 라자 주세피 검문소를 제외한 모든 곳을 지난 24일 0시부터 폐쇄했습니다. 핀란드 국경수비대에 따르면 예멘과 아프가니스탄, 케냐, 모로코, 파키스탄, 소말리아, 시리아 등으로부터 망명 신청을 한 난민 약 900명이 11월 한 달 새 러시아를 통해 핀란드로 입국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하루 평균 1명 미만이던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페테리 오르프 핀란드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자국 내 난민 유입은 러시아의 공작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핀란드 정부의 이 같은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일시 휴전이 6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28일 다섯 번째 인질 수감자 맞교환을 진행했습니다. 일시 휴전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하마스는 억류 중이던 이스라엘 여성 10명과 태국인 2명 등 12명을 석방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제하는 요르단강 서안지구 내 이스라엘 점령지에 있는 오퍼교도소와 예루살렘의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팔레스타인 주민 30명을 석방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앞서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인질 10명을 석방할 시 휴전을 하루 연장하고 석방 인질 수의 3배에 달하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풀러주겠다고 제안한 데 따른 겁니다. 이로써 지난 24일 시작된 일시 휴전 이후 하마스로부터 풀려난 인질은 81명, 이스라엘이 풀어준 수감자는 18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지난달 납치한 인질이 약 240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28일 가자지구 민간인들을 돕기 위한 의약품과 식량 등 유엔의 인도주의 지원 물품을 공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 정부가 약 2만 5천 킬로그램의 인도주의 물품을 이집트 내 인도주의 지원용 물류 중심지까지 항공기로 실어날랐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 공수가 앞으로 수일에 걸쳐 진행될 총 3회의 물품 전달 중 첫 번째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재를 통해 지난달 21일부터 영내 파트너와 국제기구들과 협력해 인도적 지원 확대 노력을 이어왔고 2,000대가 넘는 트럭이 식량과 물, 의료품, 피난용 물자, 연료 등을 전달했다고 설리번 보좌관은 밝혔습니다. 한편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필수 의약품과 방한용 의복, 식량 등이 포함한 이들 물품이 미 국제개발처의 요청에 따라 공군 글로벌 마스터 수송기로 이집트 알라리시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인도 북부 터널 공사 현장 붕괴로 고립됐던 노동자 41명이 28일 전원 구조됐습니다. AP통신은 사고 발생 16일 만인 이날 구조된 노동자들이 멍한 표정으로 미소를 띤 채 터널 밖으로 나왔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12일 이른 아침 인도 우라칸드주의 한 마을에 건설 중이던 고속도로의 4.5km 길이의 터널 입구 부분 천장이 산사태로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터널에 갇힌 노동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약 60m를 파내야 했으며 지난 24일 약 10m를 남겨놓고 굴착장비가 고장을 일으키자 나머지 구간을 맨손으로 파냈습니다. 노동자들은 구조대원들이 파낸 굴 속으로 밀어넣은 너비 1m가량의 용접관을 통해 들것에 실려 1시간에 걸쳐 한 명씩 구조됐습니다. 노동자들은 그동안 잔해 사이로 설치된 파이프관을 통해 산소와 물, 음식을 공급받으며 생존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